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학 기숙사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가 막힌 인공지능 앱을 하나 딱 개발했습니다.
오, 아주 좋은 출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실리콘밸리의 엄청 유명한 벤처 캐피털, 그 VC가 여러분의 코드를 보더니 당장 내일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와, 꿈 같은 상황이죠.
네네. 그들이 막, 좋아요, 당장 계약합시다. 회사의 법적 구조랑 지분 서류들을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낸 그 조악한 서류를 훑어보던 VC의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투자를 철회하고 회의실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아주 끔찍하지만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아,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회사를 담고 있는 그 뭐랄까 법적인 그릇이 엉망진창이라서 수백억 원의 투자가 그냥 눈앞에서 날아가는 경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집중 탐구 미션은 바로 이 악몽을 피하는 완벽한 플레이북을 해부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단순히 서류 몇장 내고 나 창업했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까다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믿고 수백억을 쏠수 있는 완벽한 법적 구조, 이른바 VC 레디 리걸 스택을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그 코리아 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에서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대체 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죄다 똑같은 형태로 법인을 세우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함정들은 뭔지 끝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건이 바닥에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준이요?
네. 여러분이 투자를 받기 위해 VC를 찾아가면 그들은 열이면 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딱 하나의 형태를 요구합니다. 바로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C콥. 델라웨어 C콥이라는 주식회사 형태죠.
아니, 제가 이 바닥 소식을 들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미국의 그 50개나 되는 주 중에서 왜 하필 델라웨어인가요?
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뭐 거기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조세 도피처라도 됩니까?
하하, 조세 도피처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LLC나 S콥 같이 유연한 법인 형태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C콥을 고집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극단적인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보통 DGC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 간의 분쟁을 다룬 엄청난 양의 판례를 축적해 왔거든요.
아, 판례가 많다는 거군요.
맞아요. 말하자면 미국 기업 변호사들과 투자자들의 공통된 운영 체제 같은 겁니다. 어떤 법적 문제가 터졌을 때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 리스크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VC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아주 복잡한 조건의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 우선주를 발행하는 절차가 델라웨어에서 가장 매끄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로 가면 나중에 이걸 C코프로 바꾸느라 엄청난 청소 비용을 치러야 해요.
그러니까 델라웨어 C코프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규격화된 플랫폼이라는 거군요. 마철로를 짓기 위해 규격화된 철골을 세우는 작업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줄 때도 델라웨어가 유리하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막 409A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409A라는 건 미국 국세청, 즉 IRS의 아주 엄격한 세법 조항입니다.
세법이요?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줄때그 주식의 가치를 회사가 막 마음대로 후려쳐서 평가하면 안 되고 공정한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룰이거든요.
아, 맘대로 싸게 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델라웨어 C코프는 이 409A 가치 평가를 받는 실무 절차가 시장에 완벽하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하려면 그냥 이 룰을 따르는 게 필수적인 거죠.
좋아요. VC들이 왜 델라웨어 C코프라는 규격화된 철골을 좋아하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네,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보다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아주 기괴한 숫자들을 발견했단 말이죠.
어떤 숫자 말씀이시죠?
설립 초기부터 승인할 주식수를 무려 천만 주, 그러니까 10 밀리언 쉐어즈로 설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천만 주요. 네.
게다가 1주의 액면가, 즉 par value는 0.00001달러처럼 터무니없이 낮게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차고에서 노트북 하나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주식이 막 천만 주라니? 이거 너무 모노콜리 보드게임에서 쓰는 가짜 돈 같지 않나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설정해야 하죠?
처음에 당연히 되게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주정부의 세금 계산기를 피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패입니다.
합법적인 방패요?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요?
델라웨어 주정부는 매년 프랜차이즈 택스라는 일종의 자격 유지 세금을 걷습니다. 이때 주정부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와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거든요.
아, 주식수에 비례해서요?
네, 여기서 좀 복잡하지만 Assumed Par Value Capital Method라는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잠깐만요,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만약 여러분이 천만 주를 발행하면서 나는 깔끔하게 액면가를 1달러로 할래 라고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달러. 네, 깔끔하네요.
그럼 델라웨어 주정부의 세금 계산기는 이걸 이렇게 인식합니다. 오, 이 회사는 자본금이 천만 달러, 약 130억 원이나 되는 거물이군.
헐, 130억 원이요?
네, 그리고는 매출이 0원인 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매년 수만 달러, 한화로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와, 미쳤네요. 수익은커녕 내일 먹을 피자값도 없는데 세금만 수천만 원이 날아온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액면가를 0.00001달러로 극단적으로 확 낮춰버리는 겁니다.
아하, 꼼수 같은 거네요.
꼼수라기보단 전략이죠. 이 방식을 적용하면 주정부의 계산기가 아, 이 회사의 가상 자본금은 아주 적구나 라고 인식해서 1년에 딱 400달러 정도의 기본 세금만 내고 끝낼 수 있거든요.
와, 진짜 그 액면가 하나 잘못 적었다가 400달러 낼 걸 8만 달러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차이죠.
그럼 액면가는 그렇다 치고 천만주라는 그 어마어마한 주식수는 왜 필요한 겁니까? 그냥 처음엔 천주만 발행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늘리면 안 되나요?
그게 투자를 받는 과정을 쭉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공동창업자들끼리 지분을 나누고 나중에 합류할 핵심 개발자들에게 줄 스톡옵션 풀을 또한 10에서 20% 떼어넣어야 하잖아요.
아, 떼어줄 주식이 많이 필요하구나.
네, 게다가 시드 투자자, 시리즈 A 투자자에게 새로운 주식을 계속 발행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딱 천주만 승인해두었다면 어떨까요?
주식이 모자라겠죠?
네, 주식이 모자랄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고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정관 변경하고 주정부에 또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 낭비죠.
번거롭네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 천만 주라는 아주 거대한 피자를 미리 구워두는 겁니다. 향후 복잡한 투자 라운드에서도 정관 변경 없이 유연하게 슬라이스를 나눠줄 수 있게요.
아, 결국 천만 주라는 숫자는 무슨 폼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성장과 투자 라운드를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연한 바구니 크기였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온라인에서 델라웨어 주정부의 설립 서류 제출 버튼을 띡 눌렀다고 칩시다. 나 드디어 델라웨어 C컵 대표다 이러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면 되나요?
하, 정말 많은 창업자들이 거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곤 하죠.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입니다.
왜요? 승인 받았잖아요.
서류를 제출해서 주정부 승인을 받는 건 단지 회사에 껍데기가 생겼다는 뜻일 뿐이거든요.
껍데기요?
네. 그 껍데기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설립 직후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후속 작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주정부 서류에 제 이름이 창업자로 딱 들어가 있어도 제가 회사의 주인인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즉시 초기 이사회를 열어 결의안, 그러니까 보드 컨센트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결의안이요?
네, 거기서 여러분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주식을 발행하기로 승인해야 비로소 주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창업자인 여러분이 개인 은행 계좌에서 회사명의 은행 계좌로 그 주식의 대금을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요. 그래야 법적으로 진짜 주주가 됩니다.
아, 서류상 이름표가 다가 아니라 진짜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돈을 내는 것 말고도 CIIA라는 되게 복잡한 영문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아, CIIA예요? 그게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Invention Assignment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이름도 기네요.
한국어로는 영업 비밀 및 발명 양도 계약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창업자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예전 직장에서 밤에 끄적였던 코드, 개인적으로 만들 로고 같은 지식재산권을 철저하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넘긴다고요? 누구한테요?
개인의 소유에서 회사의 소유로 완벽하게 넘기는 거죠.
에이, 제가 창업자고 제가 대표인데 굳이 그런 계약서를 저 자신과 회사가 맺어야 하나요? 어차피 다 제 회사잖아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VC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투자자들은 다르게 보나요?
투자자가 실사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이 핵심 기술, 이거 진짜 회사 소유 맞습니까? 거든요. 만약 CIAA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자가 회사와 싸우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파지겠네요.
그 창업자가 그 핵심 코드 내가 집에서 짠 건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해버리면 회사는 빈 껍데기만 남고 투자자는 수백억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CIAA는 그런 개인과 회사의 자산을 완벽히 분리하는 거대한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네요. 투자자들은 정말 서면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군요.
네, 서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집중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83B 타임머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들을 보면 창업자들의 주식에는 대부분 4년 동안 천천히 주식을 내 것으로 인정받는 베스팅이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베스팅 조건이죠.
그런데 이 주식을 취득하고 딱 30일 안에 국세청에 83B 일렉션이라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일단 이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은 IRS가 단 하루도 봐주지 않는 자비 없는 기한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루도 안 봐주나요? 무섭네요.
네, 베스팅 조건이 붙은 주식은 세법상 완전한 내 주식이 아니라 제한 조건부 주식으로 분류되거든요. 세금은 주식이 실제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순간, 즉 베스팅이 풀리는 순간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아,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창업자가 아주 작은 사과 씨앗을 심었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오, 사과 씨앗. 좋네요.
보통의 세금 시스템은 이 씨앗이 쑥쑥 자라서 거대한 사과밭이 될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앱이 대박이 나서 1년 뒤, 2년 뒤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100배, 1000배 뛰면 4년 동안 주식을 나눠받을 때마다 그 엄청나게 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직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쥔 것도 아닌데 세금부터 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주 끔찍하죠. 회사가 100억 가치가 되었을 때 주식을 받으면 세금만 수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억 원이요?
네, 주식을 팔 수도 없는데 당장 낼 현금은 없고 세금 고지서만 날아오는 기막힌 상황이죠.
와... 그런데 이 83B 서류를 제출하는 건 국세청에 나중에 커질 그 거대한 사과밭 전체의 세금을 내는 대신 지금 당장 이 보잘것없는 사과 씨앗 가격에만 세금을 내고 영원히 세금 문제를 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세무 타임머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주식 가치가 0원에 가까울 때 0원의 세금을 내버리고 미래의 뇌관을 미리 제거하는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변호사들은 83B 서류 제출을 까먹는 것은 창업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싼 실수라고 부르거든요.
와, 까먹으면 파산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애초에 내가 만든 내 회사인데 내 주식을 4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받아야 하는 그 베스팅 조건 말입니다. 이거 VC들이 창업자들 도망 못 가게 목줄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런 족쇄를 쳐야 하죠?
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VC 관점에서 이건 창업자를 괴롭히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생존 장치에 가깝죠.
남은 팀원들을 보호한다고요?
네. 만약 3명의 창업자가 회사를 세우고 지분을 33%씩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중 공동창업자 한 명이 6개월 만에 일이 힘들다고 다른 대기업으로 쓱 이직해버렸습니다.
아, 얄밉네요.
만약 이때 베스팅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직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회사의 지분 3분의 1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남은 두 명의 팀원들은 매일 밤을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도망간 사람이 나중에 이익의 33%를 렐름 가져간다면 누가 일할 맛이 날까요?
저 같아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죽은 지분, 이른바 데드 에퀴티가 33%나 있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데드 에퀴티?
그래서 창업자가 중간에 이탈하면 아직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을 회사가 아주 싼 값에 강제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즉 환수권을 걸어두는 겁니다.
아하, 족쇄가 아니라 회사가 내부 분열로 침몰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구명조끼인 셈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막끄덕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워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예쁜 커피숍에 앉아있는 미국인 창업자라면 말이죠.
하하, 미국인 창업자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서울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글로벌 창업자라면 어떨까요? 한국인 창업자 말입니다. 이 마법 같은 시커 플레이북이 그대로 작동할까요?
안타깝게도 국경을 넘는 순간 이 게임의 난이도는 지옥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지옥이요? 왜 그렇게까지 되죠?
미국 거주자와 외국인 창업자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미국 사회보장번호, 즉 SSN의 유무입니다.
아,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군요. 그게 없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 납세자 번호인 EIN을 받아야 합니다.
EIN이요?
네, 이게 있어야 은행 계좌도 열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거든요. 미국인 창업자는 온라인으로 자기 SSN을 입력하고 클릭 한 번이면 딱 5분 만에 EIN을 발급받습니다.
5분이요? 엄청 빠르네요.
그런데 SSN이 없는 한국인 창업자는요, 폼 SS-4라는 종이 서류를 일일이 작성해서 무려 팩스나 우편으로 미국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잠깐만요, 팩스요? 아니, 지금 2026년에 인공지능 앱을 만드는 최첨단 스타트업이 종이 팩스를 보낸다고요?
네, 놀랍게도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게다가 팩스를 보내고 나면 바로 나오느냐? 아닙니다. 보통 4주에서 길면 8주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두 달을요?
네, 당장 VC가 투자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EIN이 없어서 은행 계좌를 못 열고 한두 달을 그냥 허비하게 되는 거죠.
속이 썩어 들어가겠네요. 은행 계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를 보니까 KYC, 즉 고객 신원 확인 절차라는 것도 외국인 창업자들의 발목을 꽉 잡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은행 규제거든요.
아, 자금 세탁 방지요?
네.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는 미국의 머큐리나 브렉스 같은 온라인 은행에서 계좌를 열려면 창업자의 미국 내 거주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거주지 증명이요?
보통 미국의 수도요금 고지서나 가스비 청구서 같은 걸 요구하죠.
아니, 서울에 사는 창업자가 그런 미국 청구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미국 주소가 없으면 계좌 개설 자체가 통과되지 않아서 엄청난 마찰을 겪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2024년, 25년을 기점으로 핀센에 실소유자 보고 의무라는 엄청난 규제까지 생겼다면서요. 이것도 외국인한테 불리한가요?
네, BOI 보고 의무라고 하는데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그러니까 핀센이 유령 회사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유령 회사요?
이 델라웨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를 샅샅이 까발려서 미국 정부에 꼼꼼히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인 창업자도 예외 없나요?
예외 없습니다. 한국 여권 정보, 한국 거주지 주소까지 모두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매일 수백 달러의 벌금에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와, 매일 수백 달러요? 이쯤 되니까 진짜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비용 문제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구글을 보면 스트라이프 애틀라스나 클래티 같은 자동화 플랫폼들이 막 단돈 500달러에 델라웨어 법인을 완벽하게 세워드립니다라고 광고하잖아요.
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반년에 미국 현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면 최소 3,000달러에서 상황이 꼬이면 만 달러, 그러니까 약 1,300만 원 이상이 훌쩍 깨진다고 하죠.
그렇죠. 변호사 비용이 비싸죠.
자, 이제 막 아이디어 하나 들고 시작해서 매출이 0원인 스타트업입니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500달러면 끝날 일을 굳이 만 달러씩이나 주고 변호사한테 맡기는 건 너무 돈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창업자가 미국 시민권자 깍 한 명이고 외부 자본을 받을 생각 없이 혼자 작은 앱을 만들어 소소하게 돈을 벌 생각이라면 당연히 500달러짜리 서비스가 정답입니다.
혼자 할 거면 괜찮다.
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의 목표가 VC 투자를 크게 받는 거라면 그 500달러짜리 자동화 템플릿은 완벽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죠? 템플릿도 결국 똑똑한 변호사들이 만든 서식일 텐데요.
템플릿 자체는 훌륭하죠. 하지만 템플릿은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면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창업자가 여러 명인데 지분 분배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다거나 한국에 있는 이전 직장에서 코딩했던 소스를 가져와서 복잡한 IP 문제가 얽혀 있다거나 하는 경우.
아, 그런 디테일은 템플릿에 없겠네요.
특히 한국인으로서 한국 세법상 해외 주식 취득 신고 의무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면 템플릿의 그 단순한 빈칸 채우기로는 이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와, 그렇군요.
나중에 시리즈 A 투자를 빵빵하게 받으려고 VC의 실사를 받을 때 이런 허점들이 정말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허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 과거 문서들을 다 뜯어고쳐야 하거든요. 이걸 이른바 청소비용, 클린업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처음에 아꼈던 만 달러가 아니라 수만 달러가 깨지고 수개월의 금쪽 같은 시간이 날아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거네요?
네. 자료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있죠. 가장 싼 설립이 아니라 나중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 설립이 핵심이다.
아, 나중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 설립. 확실히 와닿네요. 나중에 집이 무너져서 재건축하는 비용보다는 처음에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가를 쓰는 게 낫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방금 실사, 즉 듀딜리전스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는 궁극적인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실사 통과가 목표죠.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캣테이블, 그러니까 지분 구조표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창업자들이 캡테이블을 그냥 피치덱에 넣는 예쁜 파이 차트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제가 40%고요, 공동 창업자가 30%고요, 천사 투자자가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로 지분율 슥슥 계산해 놓은 표 말이죠.
네, 그게 캡테이블 아닌가요?
BC의 실사 과정에서 캡테이블은 그런 단순한 엑셀 수식이 아닙니다. 이건 숫자 하나하나가 법적 증거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법적 장부 그 자체입니다.
법적 장부요?
누군가 10%를 가지고 있다고 엑셀에 적어놨다면 그 10%가 합법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돈은 회사 계좌로 제대로 입금됐는지, 서명된 주식 매수 계약서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수수점까지 쫙 일치해야 합니다.
와, 까다롭네요.
투자자는 창업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증명할 서명이 박힌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제가 살던 집을 엄청 비싼 값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구매자가 와서 집이 마음에 든다며 계약하자고 해요.
네, 집을 판다고 치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집 문서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배관 안전 검사 기록은 아예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옛날 룸메이트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집 부엌은 내 건데!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하, 완전 아수라장이네요.
이 상태에서 제값 받고 집을 팔 수 있을 리가 없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서를 한 곳에 모아두는 데이터룸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룸이요?
네. 완벽한 데이터룸은 방금 말씀하신 그 집 문서, 배관 검사 기록, 전 룸메이트의 소유권 포기 각서가 8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도서관 폴더와 같습니다.
8개 폴더로요?
정관부터 시작해서 주식 발생 기록, IP 양도 계약서, 세무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까지 모든 증명서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야 실사 담당 변호사가 체크리스트에 빠르게 패스를 긋고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쏴주는 겁니다. 투자자가 문을 열었을 때 쓰레기장이 아니라 라벨링이 잘 된 도서관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휴,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들을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결국 델라웨어 C코프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회사를 어디에 세웠나를 나타내는 지리적 꼬리표가 아니었네요.
네, 지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벤처 캐피털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의심 없이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미리 정교하게 설계된 표준화된 법률 인프라 그 자체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을 피하기 위한 $0.00001달러의 액면가와 유연성을 위한 천만 주의 승인, 세무폭탄을 피하는 83B 타임머신, 회사를 지키는 베스팅 구명조끼, 그리고 외국인 창업자가 겪는 현실적인 마찰과 완벽한 데이터룸까지. 오늘 우리는 VC의 투자를 받아내기 위해 완벽하게 최적화된 마칠루의 뼈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확실히 배웠습니다.
기초공사를 대충한 대가는 나중에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초기의 작은 실수나 무리한 비용 절감이 결국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 투자를 눈앞에 두고 모든 걸 엎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딜레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 집중탐구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깊게 파헤친 이 내용들이 미국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투자 생태계에 관심 있는 분들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성장, 거대한 외부 자본 투자, 그리고 엑스를 쫓는 유니콘이 되겠다는 전제 하에 이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유니콘을 위한 플레이북이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회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외부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차곡차곡 매출을 내며 천천히 자생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이른바 얼룩말 스타트업, 즉 지브라 스타트업을 꿈꾸고 계신다면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VC의 투자를 크게 받을 게 아니라면 굳이 이 무겁고 복잡한 델라웨어 C-Corp 시스템을 감당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이 엄격하고 회계화된 VC 맞춤형 델라웨어 C-Corp이라는 황금 세장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이 과연 언제나 100% 정답일까요? 다음 비즈니스를 구상하실 때 여러분이 진짜 짓고 싶은 건물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목적과 철학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거대한 마철로의 철골 구조와 정말 일치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묵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오늘의 딥다이브 집중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뇌를 깨울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